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표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중보자를 기뻐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묵상에 이어 계속해서 성전 봉헌식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솔로몬의 기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중요한 몇 가지 전체적인 그림들을 먼저 살펴보고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솔로몬의 성전의 후계작격인 헤롯 성전의 파괴를 떠올리면서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성전에서 그 어떤 영원한 가치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 6절에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결국에 성전의 이미지는 세 가지로 새로운 이미지로 대체가 됩니다. 첫 번째, 성전과 그 성전의 파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표시하는 하나의 비유로 해석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두 번째는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새롭게 지어지는 인적 구조물로서의 교회의 상징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예배소 2장 21절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머리돌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점점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도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이 계신 집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활동이 계속되는 하늘나라의 장소로 재해석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2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는 성막 곧 이 세상의 창조물에 속하지 않는 더 크고 완전한 성막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획득하셨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9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소의 모형에 불과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지성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얼마나 은혜롭고 복된 말씀입니까? 어제 묵상했던 말씀에서 솔로몬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8장 22절입니다. 오늘 앞쪽으로 8장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마치 대제사장처럼 제사를 주도하고 분향하고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서 누구를 떠올립니까?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목전에 두시고 인류 구속의 희생 제물로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헌신의 기도를 드리고 남겨질 제자들과 미래의 모든 세대의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드리는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참 성전이시고 영광의 본체이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요, 솔로몬은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를 했다면은 예수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언약을 바탕으로 자신을 위해 기도했다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탕으로 자신을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이셨습니다. 계속해서 솔로몬은 백성들을 향한 중보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솔로몬의 기도의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회개하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지라도 다시 예루살렘이 성전에 있는 그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조의 회복에 대한 약속도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할 수 있었던 기도는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의 통치자의 긍휼만을 구하는 기도뿐이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다윗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왕조를 회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고 온 세대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봅니다. 33절과 34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 전쟁에서 패하여 포로의 고난을 받을 경우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구하는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3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회복의 희망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이 있습니다. 사무엘사 2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성소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요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35절부터 40절까지의 이어지는 말씀은 가뭄이나 기근, 병충해나 메뚜기 때로 농작물이 피해를 입거나 적군의 침략을 당하는 등 죄로 인해서 당할 수 있는 여러 재앙들을 열거해 놓았어요. 이 모든 것을 솔로몬은 주께로부터 받는 징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백성들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재앙을 거두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부터 4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어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일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에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들에 행하사 보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여러분 이 모든 재앙으로부터 회개를 통해 자유를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3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사는 동안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따라 사는 데 있습니다. 또한 40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마지막 성경 41절부터 43절에는 솔로몬의 이방인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주의 이름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온 이방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를 경외하게 해달라고 솔로몬이 간구합니다. 41절부터 4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왔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할 이 성전을 주의 짐을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의 이 기도는 솔로몬이나 그 시대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만드는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이 기도는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하기 원하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모습을 보기 원하신다는 것을 잘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세리나 창녀,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들린 자, 사마리아 사람들, 죄인과 강도까지 차별 없이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장,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또한 이사야서 49장 6절은 내가 또 너를 이방인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인 우월주의를 벗어나서 이방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구원을 전달하는 주체가 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지구촌 온 세계에 모든 민족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폭력과 전쟁과 미움과 파괴에 오염되고 사로잡혀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사랑과 평화와 창조의 기운을 부활시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